미리 만나는 설날 특선. 색다르게 영화가 아닌 드라마라는 산봉우리를 정복해 보려고 합니다. 토크가 산으로 가는 예측 불허 드라마 토크쇼 드라마운틴. 반갑습니다. 토크 길잡이 셰파 송은이고요. 드라마 까메오 출연 전문 감독 장항준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 요드르든든든든든다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설이에요, 설. 설.
아, 지금 이거 설날에 방송이 나가는 거예요?
네, 설 주간에 아, 이제 방송이 나가죠.
아, 그래요?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설 연휴에 이제 특별히 계획이 있었어도 올해만큼은 그 모든 계획을 실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집에서 또 가족과 아주 예, 조금씩 모여서 조촐하게 보내고 계실 텐데 드라마운틴으로 특별히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좀 더 이제 다른 결의 이야기들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네. 자, 설이니까 제가 오빠한테 좀 세배를 드려도 될까요?
제가 할게요. 돈 받으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송은 씨한테 세배할게요. 아, 아니,
그러니까 세뱃돈은 자식들, 조카들 좀만 주나요? 아니면 후배들, 친구들에게도 주나요?
자식들, 조카들. 그렇게 해주고 후배들은 못 오게 하죠.
아, 못 오게?
후배들은 못 오게 하고 선배는 네네. 집에 가죠. 아,
차 들어갑니까?
그럼요.
아, 돈 받으러.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모니터 요원들의 댓글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앙겔라의 쿠바 다이어리님께서 저는 쿠바에 살고 있는 교민입니다.
어머.
와, 쿠바!
어머, 웬일이야. 웬일이야.
세상에. 와이파이가 잘 안 터져서 쿠바에서는 상상 초월로 비싸다는 데이터를 쓰면서까지 이 프로를 보고 있어요. 쿠바에서 마음 울적할 때 송은희 씨랑 장항준 감독님 진행하는 거 보면서 많이 웃습니다. 늘 긍정적이고 꾸밈없이 솔직한 모습이 참 좋습니다. 다른 방송에서 쿠바에 오고 싶다고 한 얘기 들었어요. 쿠바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아, 쿠바. 제가 옛날에 쿠바를 갔었잖아요.
다녀왔어요?
아, 저기 너무 좋아. 네, 그때 제가 갔을 때 97년인가 98년도인가 아. 98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그때
땅땅
여기는요.
구안타나메라 쿠바에 또 예?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아닙니까? 아, 쿠바.
그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을 찍고 있을 때 빔 벤더스 감독이 찍고 있을 때 제가 그때 쿠바 아바나에 있었습니다.
진짜요? 아바나. 아, 아바나에 계셨군요. 아니,
너무 웃긴 게 네. 가사도 몰라 보면. 근데 흥만 있어. 무식한데 흥은 있어. 그런 느낌이에요.
아, 쿠바는 그리고 뭔지 알아요? 결정적인 건? 무식하고 흥만 있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렇지.
최악이야, 최악.
무식하고 흥만 있는데 부끄러움이 없는데 부끄러움은 옆에 사람들이 다 가져와. 그게 또 특징적이에요.
예, 예. 쿠바 아, 어땠어요?
아, 정말 나는 제가 세계의 많은 나라를 가봤는데 아, 진짜 아,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우리가 흔히 북한의 세계는 지상 낙원이라는 저는 하와이 이런 데 별로 안 좋아해요. 하와이, 괌.
근데 쿠바는 치안 때문에 좀 불안하다는 생각도.
쿠바 치안?
네.
왈이야, 왈.
왈이 뭐죠?
최고다. 네. 쿠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쓰던 말. 야, 네. 쿠바 치안 왈이야. 최고다.
최고다.
쿠바처럼 치안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쿠바에 대해서 많이 잘못 알고 있어. 거기 가면 그거 알지? 몰라?
뭐요? 체게바라요?
그렇죠. 그 쿠바는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예요.
네.
모든 게.
그게 뭐죠?
그 쿠바가 남미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의료 기술이 가장 발달된 나라인 건 알고 계시나요?
몰라요.
예, 예. 거기 그래서 의사들을 수출하는 나라예요.
쿠바 의료진들이 외국으로 간다고요?
그렇죠. 오, 그래서 가끔 진짜? 미드 이런 거 보면은 네. 그 쿠바 쪽 의사들이 어디 출신인가? 쿠바 출신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의술이 굉장히 뛰어나라고 의학에는 굉장히 돈을 많이 들인 나라예요. 뭐냐면 자기네 국민들한테 쓰려고. 그래서 애가 태어나서 감기부터 그 말기암까지 국가가 모든 걸 지원해줘요.
아, 진짜.
그게 이제 그 체게바라의 어떤 말, 그 쿠바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아, 그렇군요.
네네네.
쿠바에 은주가 살아요.
은주.
저 서울예대 다닐 때 문창과 친구 동기.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서울예대 그 민속 탈춤 동아리 같이 친구.
아, 진짜?
그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온 거야. 몇 년 만에.
아, 쿠바 너무 좋아.
나 쿠바에 있어 은희야 이러면서.
어머머. 예. 쿠바 너무 좋아. 쿠바. 아 얘기해? 예. 아니 딴 방송에서 했어.
괜찮아 오빠 다 여기서 딴 데서 했던 건데 뭐.
응? 딴 방송에서 했는데? 알겠어 알겠어. 하긴 뭐 내가 보니까 다 했더만. 그래. 여기서 한 얘기는 딴 데서 다 했더만요.
지금 우리 그 시바 팬들도 다 알아요. 알고리즘을 통해서 장주들이 계속 뜨는 거예요.
제가 98년도에 예. 쿠바에 처음으로 이제 여행을 갔는데 여행 간 게 아니고 그 김태형 감독님이라고 계세요.
네.
이분이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계의 거장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분이 최근에 황무지 5월의 고해라는 영화를 이분이 그 80년도에 이걸 찍고 보안사가 덮쳐가지고 이 필름을 압수해갔어요.
오.
그래가지고 오. 했는데 이 다시 이 영화에 남아있던 그 이죠 VHS 테이프로 갖고 있었던 그거를 갖다가 네. 이분이
다시
찾아내가지고 그걸 복원을 해가지고 디지털로. 얼마 전에 개봉을 했었는데
여기 지금 감독 추천 영상의 장은주 감독님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이 그 당시에 저를 이 쿠바에 보내주신 분이에요.
김태형 감독님.
김태형 감독님이 그때 어떤 형이랑 같이 갔어, 친한 형이랑 네네네. 같이 갔는데 이 형이 완전히 그냥 막 너무 장난꾸러기야.
네.
왜 거기 사람들이 너 이쪽은 안 돼요, 이쪽은 안 돼, 뭐 저쪽으로만 가세요. 그럼 꼭 거기 들어가는 사람 있어. 그 형이야, 그 사람이 그런 사람 그 형이야.
황준이보다 더 장난꾸러기 형이네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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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지. 그리고 이 형이 뭐야 그 한 번은 쿠바 시내 아바나 시내에 갔는데 이 형 또 성격이 좋아. 거기는 무조건 아미고야. 올라 아미고 안녕 친구야. 뭐 처음 본 사람들 올라 아미고 막 이러고 있는데 쿠바 시내에 진짜 클래식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 없는 반항에 나온 것 같은 클래식카. 진짜 옛날 클래식카가 쫙 있대. 너무 예뻐. 와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애들은 막 전부 다 쿠바 사람들도 막 보고 있고 막 이러는데 이 형이 아미고 나 이거 영어 하나도 못해 그 형은. 난 조금이라도 하지 그 형 아무것도 못해. 아미고 나 이거 타도 돼?
한 걸로.
나 타. 그랬더니 걔네들 오케이 이렇게 된 거야.
네.
형이 와 붕붕붕붕붕. 형 괜찮겠어? 아 걱정하지 마 안주아 걱정하지 마. 갔다 올게. 부앙 하는 거요. 와 쿠바 사람들도 박수 치고 막 아미고 운전 잘한다 뭐 이런 뜻 같아요. 막 이러고 붕 갔어. 안 와. 안 와. 보통 한 바퀴 돌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 와.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안 와.
어머.
15분이 지나고. 근데 벌써 그 형이 안 오니까 사람들이 뭐야?
웅성웅성.
내가 볼모잖아, 볼모.
그치, 그치, 그치.
그 사람들이 약간 느낌이 뭐냐? 여전히 웃고 있는데 내 퇴로를 막는 느낌이 들어.
들어싸고.
이 말라끼기만 잡으면 그 아미고 그 자식을 잡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둘러싸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점점점 이 사람들 얼굴이 굳어져.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 너무 중요한 건데.
그렇지.
한 25분쯤 지났어. 25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저쪽에서 깨악! 부앙! 달려오는 거예요. 겁도 없지. 남의 차로 부앙! 또 스포츠카라고 깨악! 난 살았구나. 그 형은 몰라. 아리가! 그 친구들이 또 몇 명이 춤을 춰줬어요.
같이? 땅땅.
막.
땅땅땅땅땅땅.
내가 만약에 좀 늙었다면 그 형 때문에 늙었어. 그 형 때문에 늙고.
돌아오긴 했네요.
그래요. 그 형이랑 다녀서 또 즐거운 것도 있어요. 이거 좀 긴데 얘기해요 말아요.
다음에 할까요?
그 쿠바 얘기 너무 길어. 솔직히.
쿠바는 킵해놨다가 다음에 불심으로 그래, 볼게요.
그래. 쿠바. 쿠바. 그거 재밌어. 랍스타.
아.
에피소드 제목을 내가 지었어. 쿠바 랍스타.
쿠바 랍스타. 우리 모두 기억해요.
그래요. 쿠바 랍스타.
네. 영화에 랍스타가 나오면 쿠바 랍스타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자, 봅시다. 어이구야. 이거 너무 무서운 얘기네요. DITT땡땡땡님. 신의 마운틴을 여러 번 청취해서 그런가? 감독님이 꿈에 등장했어요. 감독님을 보고 너무 반가워 아는 척 했는데 감독님이 무뚝뚝하게 네? 라고만 하셔서 꿈이지만 엄청 서운했습니다.
무뚝뚝하겠구나.
왜 제 꿈에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나중에 실제로 마주치면 아는 척해도 될까요?
제 발을 밟았어요. 저도 꿈을 꿨는데 어떤 분이 어머 팬이에요. 우리 너무 가까워서 내 발을 밟았어요. 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네.
어?
DITT님 왜 발을 밟았죠?
그게 올 초잖아요?
네.
2월 4일날 새벽 2시에 나온 것 같은데?
네. 진짜. 자 그리고 팬아트를 요새 좀 많이 그려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 가운데서 ESL 땡땡땡님인데 두 분 팬이 됐습니다.
아, 이거 잘 그리셨더라고.
팬아트로 두 분을 그려봤어요.
이거 잘 그리셨더라고.
그리고 보니 옛날 영화 간판 같기도 하네요. 라고 그래요. 하셨는데.
진짜 영화 간판 같아.
어, 근데 감독님은 진짜 약간 생긴 것보다 원래보다 되게 훈남처럼 잘났어요.
잘 그렸는데 약간 조커 같지 않아요? 입 모양이나.
어? 조커? 어. 아, 입술이 너무 빨간색이라 약간 좀.
아, 그런가?
원래 장은주 감독님.
아니, 너무 잘 그리셨어. 너무 잘 너무 그렸고. 너무 딱 봤을 때 되게 기분 좋고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나는 조금 더 기왕이면 붓을 놀릴 거면 조금 더 잘생기게 해줄 수 없었나.
아, 저는 너무 후덕하게 나왔어요.
아, 나는 송은희 씨가 진짜 잘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제 목주름을 너무 굳이 그렇게 그렇게 자연주의 기법으로
사실 아 이거죠 이거 기법으로. 이거
제가 왜 우리 옛날에 여기 손목에 줄 있으면 야 깡통 줄이냐 막 했잖아요. 네, 제가 목줄이 굉장히 선명하거든요 이거. 어. 그걸 그렇게 사실주의 기법으로
전생에 어디 뭐 목 교수형을 네? 당했나 왜 이렇게 전생에 글쎄요
너무 예쁜 마녀사냥을 당하기도 했다죠 예전에 네. 네. 좋습니다. 다양한 후기 너무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꿈 얘기까지 또 팬아트까지 잘 네. 들어봤습니다. 후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최강희 화장품으로 알려진 아미퓨의 신제품 얼티메이트 핸드크림을 드립니다. 네, 이거 뭐 핸드크림은 수시로 발라도 돼요. 네. 네, 이거 제가 잘 쓰고 있는 건데 일단 자, 이거 좀 발라드릴까요?
글쎄요. 왜 내가 발랐던 것 같은 기시감이 들죠?
아니요.
아닌가요? 내 착각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어 이런 대화도 나는 향이 좋다고 아니, 그러는 거 아니죠 이제부터?
아니 너무 저기 고보습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 고보습. 네. 네 보습이 잘 된다.
보습이 잘 되는. 근데 이게 보습이 잘 되는 게 대개는 끈적끈적한 경우도 좀 있어요.
그렇지. 어떤 경우에는. 아 나도 끈적끈적한 거 딱 쓸 생각이야.
근데 이게 오일감이 많지 않고 이게 바로 흡수가 돼서. 뽀송뽀송해요. 네, 어. 향기도 너무 좋죠. 네, 용기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깔끔하고 예뻐서 선물하기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선물을 받았지만 이거 구매해서 막 나눠줬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셔서 요즘 성분 따져서 화장품 고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미퓨어는 그야말로 믿고 쓸 수 있는 또 저희 비밀 보장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장기 광고주이시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와 한번 모시죠.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화장품이 참 순해요. 저는 뭐 얼굴 제품, 얼굴에 바른 제품들도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요새 그 손소독제 코로나 코시국에 많이 쓰실 텐데 그때 이제 그 약간 알코올 성분 때문에 손이 건조해지거든요. 그럴 때 딱 꺼내서 쓰시면 참 좋더라고요. 네. 아미퓨어 얼티메이트 핸드크림 같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별히 이거 뭔지 모르겠다 하신 분은 저희한테 후기 보내세요. 저희가 막 선물로 드릴 겁니다. 네. 네. 자 참여하신 분들께 저희가 얼티메이트 핸드크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재밌는 후기 모두 홈페이지 vivo.modu.at 시네마운틴 게시판이나 유튜브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영화 프로니까 인디 영화를 응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가려고 해요. 독립예술영화유통배급지원센터 인디그라운드에서 진행하는 일명 인디플렉스 캠페인인데요. 요즘 코로나 여파로 영화계도 사실은 굉장한 침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독립 예술 영화는 그야말로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올해 개봉하는 인디 영화를 즐기고 응원하자라는 취지로 같이 하는 캠페인입니다.
아, 네.
사실 뭐 인디 영화 그러면 너무 무겁다, 어둡다, 또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편견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재밌어요. 인디 영화 재밌어요. 왜냐면 이게 상업 영화 대규모 상업 영화에서 못 주는 재미가 있지.
네네네네. 네,
재미가 있어요.
가끔 또 뭐 이렇게 방송 채널에서도 독립 영화관 채널 운영하면서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거 이렇게 보면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기발한 그런 영화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자 인디 영화 극장 활성화를 위한 인디플렉스 캠페인으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죠. 텀블벅에서 2월 16일까지 전국 26개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에서 사용 가능한 영화 관람권 키트를 한정 판매합니다. 이 키트에는 영화 관람권 5장 그리고 전국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정보를 총망라한 극장 플레이북 왜냐면 독립영화 뭐
어디 있는지
예. 또 거기서 무슨 영화가 개봉이 됐는지를 또 알아야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키링 스티커 스탬프 쿠폰 이렇게 또 다양한 굿즈까지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를 구매를 하면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또 의미 있는 좋은 영화들 보실 수 있고 또 그 수익금이 인디 영화 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이렇게 선순환의 구조인 것 같아요.
네.
네. 인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텀블벅에서 영화 관람권 키트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알지만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인디력이 있다. 그럼 작은 영화들까지 꼼꼼히 다 보시는 분들. 아, 그런 분들 진짜 영화 매니아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그 나라의 그렇죠? 네. 어떤 영화에 대한 힘은 이 인디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나만의 취향을 확실히 갖고 있는 많은 분들 시네마운틴에서 여러분들의 인디력을 뽐내는 이벤트 댓글을 받으려고 합니다.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시네마운틴 인스타의 인디플렉스 게시글에 댓글로 나는 같은 영화를 몇 회까지 본 적 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인디 영화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 학창 시절에 뭐 제가 좋아했던 더티 댄싱을 30번 정도 봤고.
아 그래요?
뭐 그런 식으로. 네, 뭐 기억에 남는 영화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또 인디 영화 그 뭐죠?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어디 가서 버나댓.
아 어디 가서 버나댓?
네,
어 그거 재밌어요?
여러 번 봤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 네. 아 나 그거 볼까 말까 하다 안 봤는데.
재밌어 재밌어.
아 진짜?
재밌어.
나는 우리 집 근처에 인디 영화관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걸어서 다 갈 수 있어요.
광화문에 많잖아요.
네, 걸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영화를 몇 회까지 봤는지. 나는 굿즈를 받기 위해서 영화를 본 적이 있는지. 나는 아무도 모르는 이 영화도 봤다. 와 너 그 영화 봤어 할 때 딱 뭐 감독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혹시 있어요? 없으면 말고요.
그래요.
자 그리고 나는 소싯적 폐업한 비디오 가게 좀 돌아봤다. 나는 영화 보러 해외까지 가봤다. 야 이건 찐이다 진짜. 해외까지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해외까지 갔다라는 거. 이건 대단한 거죠.
일단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자막이 없을 테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플렉스하게 인디력을 뽐냈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디플렉스의 힙한 배지 2종 세트 보내드립니다. 인디 영화를 응원하는 인디플렉스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네마운틴에서 설을 맞아서 좀 스페셜하게 준비한 드라마운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네. 올라가 볼까요?
네.
자 지난주에 나의 아저씨 이야기를 했어요. 드라마운틴도 저는 하면서 되게 신선했는데 아, 마지막에 이제 그 썰매 에피죠? 썰매 네, 에피를 네. 하고 나서 그 다음 에피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했더니 그만뒀어요.
아 네.
네네네.
아 그랬었어요?
네.
아 나는 엄청 오래된 얘기 같아.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보통은 이제 여학교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남자 고등학교는 1교시 땡 치면 애들이 도시락을 까먹습니다.
와, 예.
그렇죠. 아, 까먹고 뭐 워낙 또 잘 먹을 때니까 그 뭐 2교시, 3교시 막 버티다가 점심 시간이 되면 뭘 하느냐? 운동장에 가서 뛰어놀아요. 거의 이제 뭐 남자들 축구하고 농구하고 막 그러면 저는 축구나 농구를 안 해요.
어, 그럼 뭐예요?
뭐 스탠드 농구장 앞에 있는 스탠드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어.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다가 그 점심 시간이 끝나는 종이 치잖아요. 띵동 댕동. 그 네. 농구장 축구장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이제
와 들어가자.
어, 들어가자. 네. 막 들어가고 내 친구가 이제 야 넌 안 들어가? 나는 좀 볼 일이 있어. 그럼 너도 들어가. 그럼 나는 쓱 가요.
어.
가면 그 농구대 밑에가. 가면 거기 동전이 애들이 농구대 밑에 그 농구가 굉장히 격렬한 운동이에요. 부딪히고
베스트 베스트
파울 막 그런데 야! 그 사이에 계속 동전이 빠지는 걸 그들은 몰라. 그러면 내가 농구대 밑에 가. 농구대 갔지만 동전을 이렇게 하나씩 줍는 거예요. 거의 진짜 뭐
용돈벌이 하잖아요.
밀레 이삭줍기라는 그 그림을 알죠?
있죠,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오늘은 좀 시원찮네. 오늘 좋네.
매점 갈 정도는 나왔겠는데?
사실 지금 현금을 많이 썼어. 그렇지 옛날에 현금 많이 쓰던 시절에는 돈을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네, 여자친구랑 사귀었을 때 대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 집에 바래다 주잖아요. 바래다 주고 우리 집에 가서 버스를 찾는데 막차를 찾는데 이게 차가 끊어진 거야.
어.
근데 깜빡 지나버렸어요. 우리 집을.
어머.
몇 점 거장을 지나버렸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런데 이쪽은 아직 버스가 다니는 것 같긴 해. 어떡하지? 어떡하지? 딱 내리면 당황하면 안 돼. 그때만 해도 그 버스 정장만 자세히 봐도 동전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 왜냐면 그때 현금으로 돈을 낼 때예요.
맞아 맞아.
막 사람들 막차 타고 뛰어다니고 막 이런 버스가 다 뛰고 막 이러던 시절.
회수권도 떨어져 있고 막.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는 심지어 어떤 놈 모범 타고 왔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많이 떨어졌어요. 아무튼간에.
그럼 또 저기 있잖아요. 자판기.
아 자판기 밑에.
생각보다 자판기 밑에 많이 떨어져 있어요.
많이 떨어져 있어요. 많이 네. 떨어져 있어요. 아무튼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연극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연극반에 들어가서 이제 고등학교를 네. 졸업.
밴드부까지 했고.
그렇죠. 그러면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합니다. 졸업하고 이번 또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서울대 경영학과에 시험을.
야.
예, 네, 봐 보세요. 연극반도 하고 보컬 어? 그룹 사운드에서 보컬도 하고 서울대 경영학과 시험을 보고 멋지게 재수를 합니다.
아.
그리고 그 이듬해에 삼수를 합니다.
아.
그러다가 삼수 끝에 서울대학교 입학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서울대 경영대에 한 번에 간 게 아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 예, 그 서울대에 입학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는데 이분이 또 고등학교 때 사실 중요한 저기가 있었던 게 이때 이분이 고등학교 때인가 했는데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를 보게 돼요.
어, 딴, 딴.
아, 지금 아쉬워한 이유가 노래가 생각 안 나서 그런 거예요?
따다단 따다단 따다단
그렇지 따다단, 맞아 아 맞아
여가 최대치 아, 그 철장 기스신
아 맞아요 그 아, 철조망에서
철조망에서
아 여명의 눈동자 여명의 눈동자는 그 옛날 분들 중에 인생 드라마를 뽑는 게 굉장히 많은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 1학년 여름방학 때 이 전집을 다 읽었어요. 책을 먼저 읽었어요.
김성종.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맞아요. 책도 이렇게 돼 있어 세로로 글씨가. 그게 탈방에 있었더라고 그 책이.
아 그래요?
탈방에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걸 한 권을 이렇게 또 보다가 어? 야 뭐지? 빠져들어가지고.
이 드라마가
자만자고 봤던 책이에요.
송진아 이게. 극본 김종학 연출인데.
연출에.
아,
대단한 드라마죠.
지금도 이런 네. 드라마를 못 찍어요.
맞아요.
이런 스케일, 이런 장엄한 스케일 지금도 못 만듭니다.
맞아요. 예. 이게 그 전쟁에서부터 분단 이후 얘기까지 그렇죠. 쭉 이어지잖아요.
시대를 관통해버리죠. 예, 예. 자, 그 아무튼간에 이 드라마를 보고서 아, 나는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방송국에 들어서 드라마 PD가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이 여명의 눈동자. 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 그럼 내가 방송국 공채시험을 봐야지 서울대 나왔으니까 이건 아주 유도 아닐 것이야 우리 생각을 했겠지 그런데 유가 됩니다
어
방송국이 공채를 뽑지 않는 거예요
아 갑자기?
IMF가 닥치면서
아하.
방송국들이 구조조정에 연연이었게 됩니다
여기도 IMF에
와, 그렇습니다 공채를 뽑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리랑 TV라는 데가 있어요
아리랑 TV 그 Hi everyone, hello
네.
This is Seoul 네. Hey, I'm Carrie. Yeah, yeah sure. Next yeah. song is BTS Dynamite. Let's go.
Shut up. Shut up. Shut up, Uli. Shut up. Shut up.
Today is very cold.
Yeah.
성 그러면서 이제 교통방송 하는 거 아니에요? 성산 브릿지. 이러면서
아, 그런 거 있어요?
그 교통 정보를 알려줘요. 아침 라디오에서. 아리랑 TV에서.
안 듣고 말지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
근데 영어로 바꿀 수 없는 우리말들 있잖아요.
어.
세종 스트리트 한남 브릿지
그런 것도 세종 브릿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세종 브릿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 아리랑 TV
아 알겠습니다 요 네. 아리랑 TV FD FD로 이제 방송에 입문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엠넷 쇼 PD로
아 엠넷에서 쇼를 해요?
네 엠넷에서 이분이 쇼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계속 이제 드라마 만드는 방송국의 시험을 본 거예요 그때는 이제 KBS, MBC, SBS만 그래서 이분이 무려 오랜 시간 동안 몇 년 동안 6번을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아 공채 시험에
그렇습니다 공채 시험이 계속 떨어져요 SBS 2번 MBC 3번
어머.
KBS 1번 다 떨어지고 마지막 KBS를 보는 애가 이 옛날에는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신입사원 대기업들이 나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몇 살 이내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끝난 거야 이제 드라마 PD가 될 수 있는 옛날 드라마 PD가 되려면 방송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예외 규정이 이해 적용이 됐대요.
어머머머.
왜냐하면 이 IMF 세대들이 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아무도 공채직을 못 뽑았으니까.
어 구제하자.
구제하자. 이 적체된 세력들을 그 세대들을. 그래가지고 이해에 이제 그 나이 그게 제 일시적으로
와,
철폐가 된 거예요.
천운이네 천운.
예예. 예.
그래서 됩니까?
이래서 드디어 마지막 해에. 이 KBS 드라마국에 입사를 합니다.
PD 공채로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KBS 공채 27기로 입사를 27기. 하게 되는데 요 27기가 황금의 기수래요.
황금 기수가 있어요. PD. 어느 저거든.
나영석.
아.
신원호.
신원호. 응답하라 네. 시리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모한일.
모한일 PD님이.
부부의 세계.
오.
그리고 김성윤 PD. 이태원 클라스.
아.
아, 요 분들이 여기 가장 잘 된.
오, 그러네요.
네네. 여기 들어가신 조연출 시절을 거쳐가지고 단막극으로 이제 연출로 데뷔를 하면서 수많은 드라마를 이제
조연출도 하면서
예, 그리고 이제 소소하게 이제 단막극도 연출하면서 쭉 가다 입사 10년 만에 2010년 드라마를 발표하겠네. 바로 이 드라마가 성균관 스캔들입니다.
아, 그 당시 네. 표현으로 꽃미남 배우들을 배출했던.
그렇죠. 여기 나온 사람들 정말 다 스타덤에 올랐죠.
네, 뭐 송중기, 예. 유아인.
예, 예, 예. 이 드라마가 정말 대성공을 거두죠. 대성공을 거두면서 이때 또 CJ가 드라마를 하겠다 선언을 해가지고 막 그 피디를 뽑아요.
대거 스카웃을 하죠.
어, 그래서 원하는 드라마를 만들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CJ로 이적을 하게 돼요. 이분이 CJ로 이적을 해가지고 그때 집에서 햇반을 몇 상자를 받았대.
어, 부럽다.
그렇습니다. 진짜. 햇반으로 저글링 하고.
그 막 시청률 잘 나오면 막 햇반으로 보너스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햇반 700개 줄게. 너무 수고했어. 자네가 없었다면 우리 회사가 오늘날 있을 수 없네. 햇반 500개 가져가게. 당분간 어머니한테 밥 해달라고 하지 말게. 렌즈만 있으면 되네.
어... 네, 예. 아, 저도 비보니까 이제 우리 회사 잘 되고 그 공을 세운 직원들한테 그럼 저도 예. 뭐 가족 행사했을 때 MC로 대신 내가 갈게 이런 걸 이렇게
아...
그런 거 뭐 사회할 때 뭐 언니 결혼식 아... 내가 사회해줄게. 참... 부모님 환갑 내가 사회 이렇게 에, 물론 잘하는 사람들만.
근데 사실 이런 게 되게 크잖아요.
어.
우리가 사실 이 일하면서 주변에 일가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다 바라는 게 그래서 누구 만나봤니? 그런데 맨날 일을 한다고 말로 만드는데
그치.
그분이 직접 우리 가족 행사에 나타나거나 어. 이러면 이거는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저는 원래 결혼식장에 화환 같은 거 잘 안 보내거든요.
네.
근데 결혼식장에 꼭 화환을 보내요. 크게 이름 걸어서.
아.
그럼 일반인 분들은 야 소문이가 어떻게 알고 보냈어?
맞아.
야 뭐, 누군데 뭐. 아이 그 여기 결혼식 신랑 큰형하고 뭐 한대.
아,
뭐 내가, 이런 거.
내가 옛날에
당사자의 결혼식이 아니어도
본 적 있어. 어디 결혼식 갔는데 송은이 씨 화환인데 사람들이 그걸 밟고 막 아~ 송은이 극혐 그러면서 막 그때 좀 인기가 떨어졌을 때가 와요. 왜 이게 앞에 있냐고 막 그래서 내가 아 이렇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성을 찾으세요. 어. 질서. 네, 아 그 기억이
아,
나네요.
네, 예, 보셨군요. 그걸 보셨군요. 예.
자, 아무튼간에. 요 CJ로 이적을 해서 이분이 어. 첫 번째 연출을 하는 게 슈퍼스타 K.
야 진짜요?
네, 너무 뜻밖이죠?
어, 너무 웃긴데?
네, 슈퍼스타 K 시즌 3를 연출을 하게 된대요.
아 시즌 3?
이때가 울랄라 세션 버스커
아,
버스커가
버스커 버스커.
이걸 예, 예. 이분이 이제 연출을
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몬스터라는 드라마.
아 그게 이게 뮤직 드라마였어요 아마.
네, 맞아요, 맞아요.
가수라고 하는
맞아요.
네,
이게
맞아요.
거의 우리나라 최초의 뮤직 드라마. 예. 몬스터란 드라마라고. 그다음에 이제 미생.
그다음이 미생이에요?
네,
어, 나 미생. 미생도 너무 좋은데.
미생 좋지. 아,
미생도 너무 좋은 드라마예요.
우리 처형이.
예?
우리 저기 처갓집 내가 좋아하는 우리 처갓집은 큰 언니가 성숙이. 김성숙. 작은 언니가 김은진. 막내가. 김은희예요.
김은희.
예. 네. 자, 근데 이 김성숙 씨가 상당히 오래 전에 이태리로 여행을 간 거예요.
어.
이태리 여행 가가지고 이태리 시골 마을 같은 데를 막 갔는데 거기 이제 이태리 시골 마을 같은 데면 괜히 그 가게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할아버지들이 있잖아요.
어.
멜빵 바지하고 왜 멜빵 네. 왜 합니까?
어.
배가 계속 나오는데 벨트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멜빵을 하시는 거예요.
바지는 지켜야 되겠고.
그렇죠. 멜빵을 하고 가 앉아 있다가 뭐 관광객이 오니까 반가우셨겠죠. 어. 그래가지고 오늘
번소르노.
어 번소르노. 우노 우노 나세요. 했겠죠? 라이슬라 보리타 보리타
라이슬라 보리타 오 마돈나 노랜데 그거 알아 오빠?
네, 맞아 어 맞아 맞아
라이슬라 보니타 And when the summer breeze 예.
와 이상하게 들어오네
어, 너무 반가웠어 노래 제목이라
네, 어. 아무튼간에 근데 그분이 어, 어디서 왔냐고 그러니까 우리 처형이 저는 한국에서 왔는데 어 한국
코레야?
코레야? 어 근데 넌 모르지 니네 나라에 진짜 재밌는 게 있는데 뭐가 있는데 이태리 시골 할아버지가
어머머머
미생이란 드라마 봤어?
어머
내 인생 드라마야
헉.
어떤 미드 어떤 유럽 드라마보다 인생의 깊이가 있고 재밌는 드라마야
와, 시골 마을에 이태리 할아버지가
이태리 할아버지가
와
우리 처형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랐겠다
아니 그 미생이라는 게 그 윤태우 작가가 해서 바둑과
그쵸 또 그게 원래 만화잖아 만화가
오,
원작인데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잘 흥행적인 얘기가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정말 특화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이게...
사회 초년생인 어떤 장그레라는 캐릭터가 진짜 그 정치 판에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고 자기를 지켜나가면서 이제 성공한 얘기잖아요.
그 완생을 꿈꾸는 이 아직 덜 된 이 삶의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태리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가
대박인데?
너무 감동을 받았다면 자기 인생
그걸 이해를 했다고 이 드라마를? 와.
아니 기생충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그 지하실에 새들어 살고 물난리 나고 이런 걸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공감을 했어요?
그러네. 응, 그렇게 보면.
응.
그러면 것들이... 또 우리도 반대로 또 저 먼 뭐 스페인에서 났던 어떤 시골 마을의 이야기에 가끔 우리가 또 되게 감동받고 공감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시그널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그다음에 이제 시그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 시그널을 하면서 이 나이 아저씨의 이제 그 이 박구식 CP가 박혜영 작가님의 대본하고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 김은석 감독 전달을 했으니까 김은석 감독이 밤새서 읽어요. 탁 읽고 전화를 겁니다. 박호식 CP한테. 여보세요? 감독님 다 보셨어요? 어, 다 봤어요. 감독님 어떻게 했어요? 그 유명한 말을 남기죠.
다 같이
콜! 예, 아마 그때 걸었던 전화도 컬렉트 콜로 걸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와 이게 네. 2010 4년 이후인데 네, 굳이 콜렉트 콜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강력했다는 거죠. 이분이 이제 뭐냐면 이 대본이 왜 재밌었냐고 이제 인터뷰를 보니까 그런 얘기했어요. 멜로라기보다는 사람의 이야기여서.
어, 그렇지.
어, 그렇지. 불완전한 두 사람. 그리고 뭐 다 하자가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뭐 이런 거에 매료가 됐다 그래요. 이 김원석 감독이 사실은 되게 잘나는 것 중에 하나가 휴머니즘이에요. 네, 휴머니즘. 그래서 되게 참혹하고 되게 슬픈 이야기, 되게 막 스릴러, 막 수사극 안에서도 이분은 끝까지 휴머니즘을 잃지 않잖아요. 몇 줄 나와 있는 걸로 음악을 깔아갖고 그 감정을 탁. 일각에 있는 건데 제가 김은석 감독님 그 청와했을 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감독님 그 수많은 드라마 중에 어떻게 나이 아저씨를? 아, 전 요즘 잘 없는 드라마로 생각을 하고 옛날에 우리가 봤던 한지붕새 가족 막 무슨 서울의 달
봄바람 분다고 땅거미 깨지나
땅거미 깨진다는 건 뭐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인가요?
아니요 가사가 기억이 안 나서 뭉개봤어요.
네네. 자 엉뚱하네. 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없었는데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 예예 아, 그런 얘기를 해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아무튼 이 휴머니즘 그리고 이제 박구식 PD에게 콜을 남기고 드디어 연출로 전격 투입이 됩니다. 또 오해영의 박혜영 작가의
대본과
아, 예 그리고
디테일을 살리는 김원석 PD가 만나서
디테일의 황제 김원석 PD가 드디어 만나서 이제 이 드디어 이 드라마 뭐였죠?
나의 아저씨요.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가 이렇게 자꾸 아 왜 이렇게 자꾸 집중력이 흐트러지는지 모르겠어. 자꾸 까먹어.
그 왜 그러냐면. 인기가 사람을 배려놨어요 지금.
아 그래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요. 네. 여러분 또 제가 또 조만간 광고를.
아, 어, 그 작가님하고 하신다는?
그렇죠.
아,
김희씨하고
축하합니다. 광고를. 언제쯤 릴리즈 됩니까? 찍었습니까?
릴리즈는 모르겠고 저는 액수만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드라마를 중간 중간 얘기하니까 장윤준 감독님이 어떤 드라마 산을 오른지 지금 잘 까먹어요. 이게 시그널 산인지 미생산인지.
좀 뭔가 날로 먹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을까요?
얄팍한 생각은 접어두시고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 거예요. 근데 광고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제 캐스팅 들어가 봐야죠.
네, 네. 캐스팅. 네, 네. 자. 요거 캐스팅 아시다시피 뭐 좀 이성균 씨,
네
그리고 이제 아이유 이지은 씨,
이지은 씨,
네 요 두 분 그리고 또 뭐 박호산 씨도 계시고 오나라 씨도 계시고
고두심 씨,
송세벽 씨, 뭐 네, 엄청나게 네. 많은
박수영
분들이.
씨,
네네 네. 엄청나게 많은 좋은 분들이 출연해 주셨는데 네. 일단은 이지은 씨부터
배우 이지은 가수 아이유
그렇죠 네. 이지은 씨는 1993년 5월 16일생이에요.
맙소사. 나 93년에 공채 10기가 됐잖아요.
어머, 나도 방송 작가였을 때.
작가였을 때죠.
93년에.
예. 네.
아이유 씨는 진짜 너무 일찍 네. 출세해서 좋겠네요. 자, 이분이 서울 성동구 옥수동 출신이래요.
옥수동.
원래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중산층 집안이었는데 이 부모님이 보증을 서가지고.
아, 어느 집이나 참.
한 번에. 예, 한 번에 집안이 몰락해가지고
아...
뭐 있던 거 다 팔고 팔고 해도 빚을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또 지방으로 흩어지고
가족들이 좀 흩어졌군요.
그렇죠. 이거 완전히 그 옛날에 그냥 진짜 폭삭망한다 그러잖아요.
어.
아빠는 어디 가서 흩어지고 엄마는 어디로 가서 흩어지고 아이유 씨는 이지은 씨는 결국에 이제 그 이 할머니하고 동생하고 셋이서 단칸방 생활을 했죠.
아하.
단칸방 생활인데 겨울엔 돈이 없어가지고 겨울에 보일러도 잘 못 띄고. 옛날엔 정말 추웠잖아요.
아우 지금 추운 건 추운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엔 진짜.
옛날엔 진짜 추웠어요.
어.
방 안에 또 그렇게 바퀴벌레가 많았다고.
아하.
네, 바퀴벌레 많았다고 막 그래요. 희한해. 이상하게 먹을 거 없는 집에 바퀴벌레가 많아요.
예전에 김숙 씨가 과자 빵 공장 위층에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방산동에. 거기에 바퀴벌레가 많았어요.
빵 공장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 빵 공장 바퀴벌레는 크다. 우리는 진짜 이만해 이만해.
와,
그래서 그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김숙 씨 집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긁는 소리가.
네. 뭐야 갑자기 바퀴벌레가 장판 긁는 소리가. 걸어가는 소리가. 그래서 어이 뭐야.
어머 두 분이 잠깐 술 먹고 거인국에 간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채반 있더라고 채반.
네.
그렇게 덮어놨어요.
바퀴벌레 채반으로.
네.
어.
근데 좀 있다가 힘겹게 느껴지면서 그 뒤에 뭔가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야?
바퀴벌레가 채반을 끌고 앞으로 가고 있어. 너무 커서.
와.
그래서 그 위를 벽돌로 눌러놨죠.
어떤 동물이든 식물이든 너무 크면 무섭잖아요.
네, 맞아요.
생각보다 크면 무서워.
네.
근데 그때 그 얘기는 낚시 같은 데 가도 네. 막상 진짜 큰 거 나오잖아. 아무도 못 잡아. 낚싯대에 올려왔는데 와 원천이다. 야야 이제 팍. 근데 너무 커. 그럼 다들 어 뭐야.
낚시를 놓치게 되죠.
마치 붕어가 누구랑 맞고 여기서 낚시하래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쓱 올라오면
무서워요. 무서워.
맞아, 맞아.
집이 망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우리 친구인 장현성 씨가 생각이 나네요.
장현성 씨가 서울예술대학교 예. 연극과 89학번 예, 예, 동기죠. 예.
장현성 씨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집이 잘 살다가 한번 이제 뭐 아버님 이제 사업이 잘못돼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집을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니까 현성이는 이제 어떻게 입이라도 하나 줄여보려고 군대를 간 거예요.
아, 그때는 그렇게 입대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군대 가면 공짜로 먹여주니까.
밥을 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군대를 갔어. 군대 갔는데 휴가를 나와야 돼요. 첫 휴가를. 첫 휴가를 나왔는데 그 사이에 벌써 집도 넘어가고 다 처분이 된 거예요.
아.
가족들 연락처도 없고 어디 사는지도 몰라.
와.
현성이 휴가를 나왔는데. 친구들하고 술을 먹은 거예요. 근데 내색을 안 하잖아. 또 그런 건 내색 안 해.
원래 그 장현성 선배님이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여기
입이 무겁고.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요즘 많이 가벼워졌어.
그래. 그 김진수랑 하는 유튜브 보니까 셋이 신났더만.
친구들하고 술을 먹는데 그 얘기를 하기 싫은 거예요.
친구들한테는.
처음에는 야 오늘 니네 집에서 자면 안 되니? 친구들한테 이러고 얘네 집에서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집에서도 잘 수 없게 된 거야.
아,
다 안 맞아 떨어진 거.
야, 오늘 우리 집은 안 되는데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서로 그렇지. 얘기했는데 공교롭게도 주변의 친구들이 다 그런 상황.
그렇지. 그리고 이제 술을 친구들하고 막 먹고 아 오늘 어디서 자지? 돈도 없어 심지어. 딱 부대 복귀할 돈밖에 없어 차비가. 터벅터벅 한참을 가다 보니까 몇 시간을 걸는지 뭐 어느새 가다 보니까 술 깨서 딱 보니까 옛날 살던 자기 집 앞에 사이가 서 있더래.
아,
그 이렇게 막
넘어간 집 이미.
그렇지 이미 다른 사람의 소유가 돼버린 집. 그 집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집 담을 넘기 시작한 거예요.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그쵸? 딱 보니까 집은 빈 집이에요. 이게 유리 같은 걸로 봤을 거 아니야. 네. 아니 가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헹간 집이야. 사람의 온기가 전혀 안 느껴지는 집. 그래서 아 여기 들어가서 자야겠다. 창문마다 문마다 다 조금씩 열어본 거지. 그다가 저 구석에 요만한 창문이 귀적적으로 열린 거야.
쪽문.
오, 창문이 조그만. 그래서 장인성 씨가 그걸 막 해서 들어갔어요. 막 들어갔는데 또 그걸 하고 또 얼마나 따뜻한지 바람이라도 막으니까. 그리고 2층에 자기 방으로 올라간 거야. 자기 방에도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먼지만 쌓여 있고. 거기서 이렇게 새우 잠을 다 잤다는 그런 얘기.
그러면 장현성 오빠도 과거에 좀 집이 나쁘지 않았는데 또 뭐 이런 사업이
그렇죠. 장현성 씨는 옛날에 집이 잘 살고 나름 풍족하게 풍족하게 살았죠. 그거 나중에는 제대하고 나서 어느 정도로 어려웠나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뭐죠? 짬뽕?
네.
짬뽕을 하나 시키잖아요. 나도 사실 신혼 때 약간 그랬는데 네. 짬뽕을 하나 시키면 그걸로 네 끼를 먹는 거예요. 네 끼.
어떻게 가능해요?
면을 두 번으로 먹는다고 치는 거지. 네. 면을 요만큼 먹고 면을 따로 가자마자 하나 어디 담아놓고 그날 먹고 그리고 다음 뭐 저녁에는 이 면을 다시 넣어가지고
넣어서?
아, 뜨거운 물을 좀 부어갖고 이제 그 막 그리고 국물이 남잖아.
남죠.
국물이 남잖아. 네. 얼마나 큰 자원이야. 그때 뭐 햇반이 있어 뭐가 있어.
네.
지나가다 이제 그 뭐지 그 이 식당 같은 데서 아주머니 죄송한데 요거 밥 한 공기만 파시면 안 될까요? 그럼 보통 한 공기만 안 넣어주지. 네. 많이 넣어주잖아. 그럼 집에 와가지고 요거는 내일 아침. 요거는 점심.
밥을 또 반을 나눠서.
그렇죠. 그걸 해가지고 말아 먹고 밥 알을 다 먹고 요 국물 다시 놔둬. 응.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다음 날 남겨둔 밥에 또 한 번 더.
그래서 짬뽕 하나로 네 끼를.
와.
그렇게 해서 배우가 된 겁니다.
네. 참. 네. 그 우리가 그 얼굴을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의 뒤에 네. 너무나 수많은 스토리가 숨어져 있어요. 네. 인생 스토리가. 그렇죠?
그리고 어찌 보면 그런 우여곡절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또 배우로서의 표현이 더 풍부해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이지은 양의 지금 어려운 시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나의 아저씨 보면
비슷한 느낌이
있잖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녹아 있어.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결코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이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에 보면
네. 만약에 고난이 온다면 젊었을 때 오는 것이
근데 장현성 배우는 특이하게 맡았던 역할들이 그렇게 막 해 되게 어려운 역할이기보다는 사극을 해도 약간 일단은
그렇지. 그
발을 땅에 자기가 대대본 적이 없댔어.
맞아 맞아.
다 가마를 타거나 무슨, 말을 타거나
무슨 젊은 도승지
약간 그치 그치 현대극을 해서도 약간 좀 무슨 실장급 이상 적어도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로펌 변호사
그렇지.
아니면 기업 M&A 전문가
경영 이사 뭐 이런
의사 할 때도 주인공 의사 멱살 잡고 네가 언제까지 이러나 두고 보자고 이런 의사
주인공 멱살 잡는
그렇죠,
의사
그렇죠 네. 예 아무튼간에
자 그래서
네네 그리고 이제 봐서 부모님은 연락 두절되고 네 그러니까 비참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았냐면 이분은 어렸으니까
네
예. 할머니가 이제 시장에서 그 머리 방울이라는 게 아마 그거겠죠?
아 끈
이렇게 끈 해가지고 막
고무줄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이렇게 방울이 두 개가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거 장사를 시장에서 좌판을 해가지고 이 두 형제
남매를
이제 먹이 살렸는데 그게 팔리는 날도 있고 안 팔리는 날도 있고 그게 잘 돼봤자 얼마나 잘 됐겠어요.
그렇겠죠.
네, 잘 안 되면은 이제 그 저 할머니가 시장에서 시장 장사하는 분들이 남는 감자를 의도와가지고 그걸로 끼니를 때우고 이렇게 어렵게 살았다 그래요.
네.
네. 자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그래도 생활이 어려워져가지고 친척집으로 옮겨서 친척집에서 이제 더부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요 양반이 그 아 내가 이거 생각 얘기하다 보니까 에피가 있는데
뭐죠?
요즘에 사실 여러분들도 듣는 분들도 느끼시고 다들 느끼시겠지만 그 우리가 초중반에 터지는 에피는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다 써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에피가 좀 자잘한 거야. 자제인데
아, 대박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남아 있는 에피소드는 중박과 소박 정도.
중박이라고 부르기 좀 민망한
수준이야.
소박.
예. 소박. 근데 그 많은 분들 댓글을 보시면 그 예. 웃음에 대한 대박이고 소박이고 나발이고 강박을 버려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개그맨이 되어보세요. 얼마나 웃음에 대한 강박이 오는데 마음 편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그냥 주저리 해주시는 얘기도 다 재밌다고.
그렇게
우리 시마 팬들이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하지만 아 괜찮아요 하고 딴 거 들을 거야.
아 그렇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중은 그래. 예. 자 그래서 아무튼
에피 하고 넘어가세요. 그래도.
에피 하고 넘어갈까요?
네.
제가 이제 그 신혼여행 때 이 방화동 쪽에 살았어요. 그때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우리 부부도 형편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네.
좀 이제 뭐 집에 뭐 쌀 떨어지고 또 뭐 가스 끊기고 뭐 이런 것들 뭐 막 이러고 있었는데 차를 그때 거기는 차가 없으면 못 다녀요. 너무 멀어서. 근데 이제 차를 옛날에 이제 그 내가 총각 시절부터 타던 차를 이제 결혼하면서 갖고 와서 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아반떼야.
아반떼
4주세.
네.
그 아반떼 차를 타고 아반떼가 참 돈 많이 벌었어요. 붕 이상하게 쓱 봐도 내 차를
누가?
딴 사람이. 쑥 받아. 그럼 어 이거 죄송합니다. 어 이거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죠? 보험 처리해야 될 거 아니 그러지 마시고 10만 원만 주세요. 왜냐면 찌그러지는 게 달리는데 지장 있어요? 아니잖아. 아니잖아. 10만 원 받아가지고 또 가만히 놔 또 한 번에 고쳐야지 생각이 든 거지.
그렇지.
어떻게 하라는지 누구 와서 또 옆에를 쓱 해줘. 쓱 해줘. 세지도 않아. 쓱 해줘. 뭐 또 저 어떤 데도 사이드미러가 이게 바다닥 꺾여가지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죠. 솔직히 우린 칠 벗겨지고 꺾인 건 상관없거든.
그런데 시장 없으니까.
전혀 상관없는. 아이고 죄송하다 그러면은 아유 보험처리. 아이고 보험처리. 보험처리 뭐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10만 원만 달라고. 예. 그 차가 참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안 버니까 차가 돈을 벌더만. 그래서 아무튼 그 차를 타고 다닐 때요. 기름값도 정말 내기 힘들 때야. 그러다가 이제 그 발산역이라는 데 가면 88 도로를 달리다가 네. 발산역이라고 표시가 된 데 있어요.
네, 우측으로 빠져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데.
그쵸, 밑으로 내려간대. 네. 거길 딱 내려서 가면은 거기 딱 내려서 맞은편에 SK 주유소라고 있어.
네네네네. 있어요.
지금도 있더만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거길 가려면 다른 대로 가려면 거길 와서 그 SK 주유소를 들려야 돼. 네네. 그 집이 쌌거든. 기분이. 맞아요. 또 2만 원어치 넣어야 되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이제 아 2만 원 넣으려고 딱 갔는데 그날따라 그 주유소에 너무 많은 거야 차가. 그래서 기름을 다 넣었어. 그리고 이제 계산하려고 카드를 이렇게 딱 들고 있는데 아저씨가 탁탁 그러네. 아 빨리 차 빼세요. 가세요. 예. 네. 그런 거야. 예. 네. 우리 걸 계산한 줄 안 거야 아저씨가. 아. 너무 차가 많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그때
순간
김은 씨랑 나랑
어?
기회다. 둘이 말은 안 했지. 이 되게 짧은 순간인데 너무 긴 느낌이야. 만약에 영화로 찍었으면 다
여기서 서로 바라보고 있는 거를 풀샷을 하나 또 딱 그렇지. 다시
그럼 이거 뭐 그 수만 눈빛 안에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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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가고 싶은데 걸리는 건 아니야? 우리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김은희 씨가 오빠 그냥 내자. 너무 무서운 거야 얘. 오빠 그냥 내자. 그냥 그래야겠지? 그래서 차 문을 열고 저기요! 그랬더니 알 빨리 안 빼고 뭐해요? 다시 아주 일상의 어떤 순간에서 이 강을 건넌다고 하나요?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크게든 작게든. 김은희가 만약에 그 강을 건넜다라면 조금 더 그런 기회가 오면 또 그랬을 거고. 그러다 보면 진짜 시그널 같은 걸 쓸 수 있었을까?
걸리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지.
마음속에. 그러니까
크든 작든 도둑질을 한 거잖아.
그렇죠. 자기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그렇지. 그런 사람이. 나중에 그런 어떤 막 정의로 부르짖고 이런 걸 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예.
그때 그래도 장중 감독 옆에서 충분히 성격이라면은 부추길 수 있었는데 은희야 아니야.
나도 겁났지. 나도 겁났어. 나도 겁났어. 왜냐면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축돼. 옛날에 아 자 위축된 거 또 위축 시리즈. 네. 정확히 위축 시리즈.
어머 술술인데요.
아이 맞네 생각해보니까 에피소드가. 은희랑 나랑 쓱 가는데 여기 이제 신호가 빨간 불인데 되게 애매한 빨간 불 있잖아요. 유턴을 원래 하면 안 돼. 근데 뭐 유턴 뭐 없어. 그래서 그냥 쓱 했어요. 쓱 갔더니 거의 다 돌아갔는데 너무 웃기지? 거의 다 돌아가서 완전히 돌린 건 아니고 거의 다 돌아갔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불이 번쩍 하는데 거기 경찰차가 있었던 거야. 경광등이 탁 켜져 그때. 가만히 있다가 엥! 마치 우리 귀에는 어떻게 들리면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들린 거지. 형 엥! 그런데 쑥 돌았어. 김은희 씨랑 나랑 또 그거 벌금 5만 원, 6만 원 막 그래요. 중앙선
벌점도 있고.
그렇지. 어떡하지? 하다가 나도 모르게 밟았어. 와! 사이드 미러 보고 김은신 아, 뒤로 앉아가지고 오빠 오빠 아 나오려고 하고 있어. 왜냐면 거기가 신호가 안 되니까 이쪽 맞은편에서 차가 우리가 이제 도주를 했잖아요.
그치, 그치.
도주를 했는데 이 차가 여길 나가려고 하는데 이 옆에 차들 계속 들어오니까 이 사람은 이 경찰차가 화났어. 느꼈어. 화난 걸 느껴서 엥! 그러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 차가 들어오니까 나가려고 막 근데 오빠 아직 못 나오고 있어. 빨리 도발봐 도발봐. 그리고 결국 그 차가 왔어. 나 추격전 내가 카체이싱을 할 거라고 상상은 못했어. 운전도 능숙하지 못한데다가 결국 아 잡혔구나. 잡혔구나 생각하고 갓길에 됐어요.
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 경찰차가 그냥 갔어.
우리를 보고 간 게 아니야.
아니야. 다른 급한
우리가 착각한 거야. 다른 뭐 출동 명령이 떨어졌나 봐. 아
그러니까
진짜.
그게 자기가 뭔가 이렇게 뒤가 고린 사람은 알아서 쪼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괜히 경찰하고 눈 맞추면.
그렇지. 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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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저도 추격신 한번 한 적 있는데.
아 그래?
저는 오토바이와 추격신이 한번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랑 왜?
네. 너무 지금도 미스테리한 일인데 제가 그 어디 무슨 중계동에 그러니까 상계동인가 그쪽에 가가지고 누구를 잠깐 만나고 이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우회전을 하려면 이 직진 방향 저쪽에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차들을 봐야 되잖아요.
봐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고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뒤에서 오토바이가 하나 오는 거예요. 제가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있었는데 그 오토바이 타시가 옆에 쓰더라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저쪽에 차 오나 봤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 술 냄새가 확 나는데 내 따귀를 빡 때려 여기를
아 진짜?
네.
뭐야?
진짜 말을 하게 날 벼라.
와, 난 이런 건 처음 들었어. 이런
진짜로 너무 분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거는 교통사고가 아니고 고통사고야.
트라지 XG를 타고 다닐 텐데 그 승합차잖아요. 약간 그
네, 큰 거
SUV잖아요. 와, 나도 그런 게 있는지 몰라. 저도 되게 안전운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잡으려고.
잡으려고 오토바이 안 보여.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여.
와,
막 쫓아간 거예요.
분노했어.
근데 진짜 잡을 수 있었거든요.
응.
와 근데 오토바이 진짜 골목으로 들어가 버리더만.
그렇지. 아니 오토바이 못 잡아요. 오오. 오토바이 못 잡아.
그리고 나중에 가서 막 갔는데 너무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내 차가 못 나와. 너무 골목까지 간 거야. 그 다음부터 후진으로 나와야 되는데 죽는 줄 알았어. 그때 진짜 운전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아 후진으로도 못 나가고 골목 낑겨 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탁 나타나니 그분이 하더니 이러면서 계속
그랬으면 진짜 열받았지.
어.
근데 진짜 마른 하늘에 뺨 따고 맞으니까 눈이 돌아가요.
야,
진짜.
나중에 우리 언제 한잔하게 되면 제일 했었던 나쁜 짓 한번 얘기합시다 서로.
아 나쁜 짓. 뭐부터 해야 되나요? 나쁜 짓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예. 여기까지 하고.
아유 씨가 아직 단칸방에 있어요.
네.
시간
아직도 되는데. 단칸방에 있나요?
예예 예. 예, 예. 언제 오디션 보고 가수 해가지고 언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네?
언제 3단 고음 나오고
좀, 언제 또 드라마 출연 하나요?
네.
자, 아무튼 근데 이지한 씨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 부르는 걸 엄청 좋아했대요.
네.
맨날 집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시끄러워가지고 가족들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싫다고 그래서 차라리 노래방에 보내버렸대요.
오.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노래방에 가서
오.
노래를 막 신나게 부른 거야.
오.
아빠랑 막 같이 가고 엄마랑 같이 가다 보니까 아빠의 18번 곡들을 8,90년대 음악들까지 모든 음악들을 다 섭렵해버린 거지. 노래방에서
아이유씨 팬분들은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겠어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그러니까 약간 어렵게 컸다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체육 시간에 이게 약간 내가 볼 때 아이유 씨한테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체육 시간 1학년 체육 시간에 아이유 씨가 떠들다가 걸려요.
아.
체육 선생님한테 걸려.
네.
선생님 걸렸는데 체육 선생님이 야, 뭐 떠들었어? 나와.
이제는 나와.
나와. 이제는 나와. 어, 죄송합니다. 뭐 선생님이 장난기 있는 선생님. 네. 노래 한 곡 해. 너
그래,
걸로.
벌칙이야.
근데 아이유 씨가 너무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 거야.
막 옳다쿠라.
신이 나가지고 옳다쿠라 막
쨍하고 햇뜰 날 돌아온단다.
아, 아이유가 쨍하고 성대간에 쨍하고
뭐 뭘 부르는지는 모르니까
네. 아무튼 간에 했는데 노래를 다 끝나니까 선생님이 너 수업은 수업 끝나고 체육실로 와. 그런 거. 어, 뭐야지? 선생님 화가 난.
그러지?
아씨, 선생님 내가 너무 신나게 올라가지고 화가 났나 보다. 그리고 체육실로 갔더니 체육 선생님 몇 명 있더래요, 같이.
같이. 아, 집단으로 나를 혼내나?
그런데 그 선생님들끼리 야, 한 번 더 불러봐 너 노래.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체육 선생님이. 이 선생님들 앞에서. 또 신나가지고 또 쨍 하고 했겠지. 했는데 이 선생님들이 야, 너 저 노래 잘하는데? 선생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번에 체육대회 때 너 전교생 앞에서 노래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그 개막식 행사에 노래 자랑 노래 부르는 게 없었는데 거기다 선생님이 특별히 이제 특별히 노래 부르는 걸 꺼줬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유 씨가 처음으로 그 많은 대중 앞에서 맨날 노래방에서 부르다가 올라간 거죠. 전교생 앞에서.
야, 그게 아이유 씨 인생의 첫 무대네요. 대중 그쵸? 앞에서 불렀던.
근데 너무 신나고 너무 뭔가 벅차오르고
네네네네.
그 흥분, 희열 그걸 느낀 거예요.
아, 무대에서 딱 모든 사람이 날 보고 내가 노래를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렇지, 그렇지. 애들이 막 좋아했을 거 아니야. 또 노래도 잘 부르니까 딱 내려왔는데 그 선생님이 또 한마디 한 거예요. 너 가수 해라. 그 나이 이후부터 아이유는 가수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날 중학교 1학년 체육 시간에 떠들지 않았다면
아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치. 다른 시간에 떠들었겠죠?
국사 시간에 떠들었겠죠.
그렇죠. 네. 그럼 숙제나 엄청 내줬겠지.
이게 소리가. 뭐 제가 좀 비슷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요?
예. 네.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 때면 김종선 작가랑 같이
쟤랑 같은 학교 때. 근데 그때 제가 좀 학교에서 유명했어요. 그냥 까부는 애로. 근데 걔가 제가 우리 국민학교에서 우리 중학교로 간 애가 저밖에 없었어요.
어머,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배정을 받아서 희한하게 뺑뺑이었는데 그때. 가니까 좀 아는 친구도 없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넉살이 좋았나 봐요. 네. 친구들하고 지내고 했는데 소풍을 간다는 거야. 반 장기 자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다들 뭐 부르고 있을 때 나는 당연히 방은 장기자랑? 그럼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각설이 타령을. 아버지 양복을 덧대서 기어 입고.
아 진짜?
네. 근데 제가 그걸 제법 잘했어요. 진짜로.
한 그때도 저번에도 저번에도 변사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야, 나 잘했어 못했어. 너무 잘해서 부끄러운.
아.
그래서 제가 그게 1학년에 각설이가 있다며 유명해진 거야.
아.
그래서 2학년 무슨 대회도 제가 초대 가수로 가고.
아, 그때부터 계속
전학년 스승의 날 대회 때 제가 무대에 서서 각설이 타령을
야.
부르고.
그럼 무슨 학교 중학교였어?
신정여중이에요.
그 막 소문이 났겠다 동네에. 야, 신정여중에 거지 새끼가 있네.
그래서 각설 타령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가가지고 고등학교도 공교롭게 신정여중에서 명동역으로 갇힌 거 3명? 또 없는 거야 친구가. 그리고 학기 초에도 풀 주고 있다가
또 누더기 옷을 꺼내고
소풍 간다고 할 때 그때 누더기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아 뭔가 좀 세련된 걸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뭐가 나냐면 소방차가 해체가 되고 이상원 씨가 솔로로 나섰어요. 이상원이 흉내를 냈는데 이게 또 아주 뭐
되게 터졌어.
네, 터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고3 선생님들이 너 언니들 힘드니까 우리 반에 와서 노래해. 언니들을 위해서.
야.
거기서 또 봄이 오면 강산에 꽃이 피고 막 하고 그럼 막 언니들이 막 좋아하고
야.
쟤 뭐니? 막 이러고 그래서 다 제가 가수가 될 줄 알았대요.
아, 네. 그렇죠. 성은 씨 사실 옛날부터 노래를 잘했고.
네. 그리고 나서 대학교에 가서 오리엔테이션을 갔는데 안재욱이 너 개그클럽 들어올래? 그래서 제가 했죠.
아, 그래서 개그맨의 길로 오기.
그때 오리엔테이션 때도 조별로 뭐 하는 거.
맞아.
노래를 불렀죠. 라밤바를 불렀죠. 라밤바를 재미나게 불러서 너무 웃기다. 개그클럽 들어올래? 그래서 제가 개그클럽 들어가고 지금은 이제 인기 탑스타 송은이가 있는 거죠.
네. 나는 뭐 무엇보다도 라밤바를 부를 줄 알고 나 깜짝 놀라가지고.
라밤바는
그게 엄청 좋았어.
여러 번 몇 번 했어요 제가 땅져서. 그쵸?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라밤바는 거예요. 하지 말았으면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딴 거는 가사라도 알잖아. 그 라밤바는 가사도 모르고 막 하는데 너무 내가 민망해서 못 견디겠어.
아니 그때 했던 가사는 사실 저는 지금 기억하고 있지만 안 할게요. 이게 왜냐면 욕설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래. 알겠어요. 예, 아무튼간에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송은이 씨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들 그 자리가 되게 두렵고 무서운 자리야. 그 무대에 선다는. 어떤 사람한테 되게 막 신나고 막 기다려지는 자리. 아, 내가 저기만 들어가면 내가 학교 뒤집을 수 있는데. 예. 네.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두려우면 지고 설레이면 이긴다. 어떤 일이든지 내가 벼르고 별러 가지고 정말 바라던 무대, 바라던 브리핑, 바라던 시험. 내가 진짜 처음 열심히 했으니까 막 하는 거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막 너무 두려워. 좀 못한 것 같고 막 오만간 생각이 있다면 떨리잖아. 그러면 실력의 70%도 발휘를 못해.
못해죠.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실패할 확률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후배들이나 뭐 애들이 뭐 저한테 뭐, 그 시험 볼 때 뭐 실기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해.
오히려.
나는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한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하는데. 네. 자, 이렇게 되면
학교에 면물이 됐네요.
그랬어요. 이제 중1이 됐어요. 이제 중1이 됐어요. 이렇게 떠들어댔는데 말이야. 예. 예. 자, 그때부터 난 가수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오디션들을 막 보기 시작해요.
네네.
1년에 뭐 수십 명씩 계속 오디션을 봤다 그래요.
떨어지고
이 오디션을 보는 동안에 이게 또 친척집에 살면서 오디션을 본 거야. 학창시절에. 이게 친척집엔 눈칫밥이잖아요. 사실 친척집은 친척이 잘해줘도 눈칫밥을 먹게 돼 있어요.
맞아.
그분들이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괜히.
근데
괜히.
이제 이분들이 그 IFC 인터뷰 보니까 집에 들어와서 가수 준비하고 뭐 오디션 보러 다닌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또 막 그런 얘기. 야, 연예인은 아무나 하냐? 어린 게 헛바람 들어가지고 공부나 하고 무슨 노래나 하고 다니는 거 말이야. 뭐 그리고 네가 가수 되면 내가 백만장자 되는 게 더 빠르겠다. 이런 식으로 맞아. 막 이제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이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아유 진짜.
넌 끼가 남달랐어. 내가 알아.
그렇지 그렇지. 너 기억나 그때 내가 마이 꿈이 준 거 기억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지.
자. 그래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친척집에 살면서 계속 오디션을 봐요. 계속 오디션.
되게 힘들었겠다.
보는데.
심적으로 힘들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인간 아이유가 더 뭔가 칼을 갈고
그렇지,
그렇지. 성공해야겠다라는 그. 에너지를 줬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당연히 큰 상처가 되고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그게 약진의 발판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진짜 내가 보란듯이 보여줄 거야. 그런 오기가 사실은 생깁니다. 결국 그 오디션 끝에
네?
최가번이라는 이제 프로듀서겸 작사가가 계셨대요. 그분이 이제 픽을 해가지고 드디어 연습생에 합격을 합니다.
연습생에 들어간 거야.
연습생에 이제, 들어간 거. 이제 연습생이 되셨어요.
이제.
네네. 그리고 이제부터 쭉 가요. 왜?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아이유의 인생은 계속이 됐고 스토리도 있지만.
사실 아이유 인생은 이제부터 진짜 드라마틱하게 가는데.
그렇죠.
우리는 또. 응? 응? 뒤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성균 씨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시간은 한정돼 있고.
난 언제 나와?
비슷해. 아니 내가 송은희 씨는 보면 이선균하고 한석규 씨는 참 비슷해요. 그죠?
인성 봐서니까 좋다. 우리 항순이 항순이 이제 인성하는구나.
한석규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간에 그리고 이제 결국 가수로 데뷔를 하는데 그 2008년에 아이유라는 예명으로. 이제 데뷔를 한다 그래요.
네.
데뷔했을 때는 별로 그렇게 막 가까워하는 가수는 아니었다 그래요.
부가 이때 발표된 게 아니에요. 부? 다른 노래가 있었어요?
미원인가 뭐 그런 노래.
미야
있어요.
미야.
미야.
미원은 저기 조미료. 네.
미야 미원. 네네. 그래요?
데뷔곡이 미아라는 곡이군요.
자 그리고 이제 막 그다음? 아시다시피 그 이후로 막 승승장구하잖아요 가수로. 근데 사실은 아이유 씨 같은 외모가 노래를 잘 부를 얼굴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음성학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노래를 잘하면 뭐 광대도 좀 나와야
그렇지.
되고
통이 커야 된다.
뭐가 해야 된다. 통이 커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이유 씨는 사실은 좀 되게 오종종하게 예쁘게 생긴 얼굴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계속 째를 드세요.
미안해요. 당에 따라서 그래요. 아껴 먹고 있어.
자 그렇게 해서
아시다시피 가수로 승승장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배우 아이유를
가야 돼요.
이제 이지훈을 얘기해.
그 사이에 뭐 이제 3단 고음에 좋은 날이 뜨고 그다음에 뭐 연하고 이제 뭐 모든 가요 대상을 휩쓸고 막 그러면서 또 거기다 또 이제 싱어송 라이터가 돼서 막 또 너무 수많은 노래들을 내고
그래요.
아, 참 노래를 참 잘 만들더라.
맞아. 너무. 이게 좋은 가수뿐만 아니고 좋은 뭐 작곡 프로듀서. 대단한 분 같아요. 자. 그 아무튼간에 그러다가 2011년도에 드디어
2011년도?
배우 데뷔를 합니다.
네.
KBS 월화 드라마 드림하이라는.
드림하이.
거기서 첫 번째 연기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 네. 캐릭터가 공주병 걸린 못난이 캐릭터 김필수 이런 캐릭터예요.
맞아요.
근데 나는 못 봤었는데 딱 보면
두꺼운 안경 끼고 나오고.
봐봐. 저거야. 저
분장.
아, 분장을 해서 나오셨구나.
그다가 살을 빼서 나타나거든요.
어떤 캐릭터인지 네. 알겠네요. 아무튼 이 드라마가 나름 평을 괜찮게 받았대요.
네네네.
드라마 반응도 좋았고.
네.
어, 아유, 아니 연기를 좀 하는데? 이런 평을 이제 받고. 그런 다음에 2013년도에 최고다 이순신이라는 드라마를.
어. 그런 드라마 있었어요.
네. 이거 꽤 시청률도 꽤 많이 나온 드라마요. 최고다 이순신에서 순신 역할을 맡아요.
어, 그러면 주인공이에요. 거잖아요.
주인공. 근데 이게 초반에는 미스캐스팅 논란이 엄청 심했대요. 아니 뭐 무슨 아이돌 같은 여가수를 뭐 이렇게 배우 큰 배우 역을 주냐. 이미지 안 맞는다. 이게 왜냐면 캐릭터가 되게 좀 뭐랄까 이렇게 통통 튀고 막 이런 역할이 아니고
네네네.
막 역경을 딛고 막 이런 역할이라 가지고 아 이미지 안 맞는다. 미스캐스팅이다. 뭐 이런 논란들이 많았는데
조정식 씨랑 같이 나왔는데 조정석
씨.
씨랑
네, 조정석 씨.
이 점에 뭐 이미숙 씨도 나왔었고요. 고두심 씨도 나왔었고 그러네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드라마에서 이 이지은 씨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열연하면서 사람들한테 야, 너무 잘하는데? 완전히 평가를 전복시켜 버려요.
최고다 이순신에서.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런 우리는 쪽이라니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에이 저거 안 될 거야. 에이 저거 망해. 이럴 때 우리가 전복시키는 그 쾌감이 있거든요.
그렇지.
사실 그 맛에 이해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
자, 이때 이 고두심 선생님이 엄마 역할을 맡았었어요. 고두심 선생님이 아이유에 대해서 이지은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야 나는 참 복이 있다. 복이 있는 배우다. 이지은 엄마 역할을 맡은 게 너무 난 행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래요. 정말 연기자라고 진짜 열심히 한다. 모든 걸 숙지하고 현장에 준비된 상태에서 나타난다 하는데 이게 보통 이제 드라마가 영화처럼 이렇게 대사가 처음부터 딱 픽스돼 가지고 딱 정해지고
네네.
이렇게 그냥 뭐 두 시간짜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네, 타이트하게 좀
한 시간짜리를 그냥 몇십 회를 찍는 거잖아요.
이게 50부작이었더만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대본이 나중에 밀리면 요즘에 잘 안 그러는데 막 그냥
현장에서 좀 받아서
현장에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그 배우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형 드라마 연기는 어때? 그 형이 드라마는 연기 영화는 연기 드라마는 암기.
야
이게 왜냐면 너무 막 쪽대본 날라들고 막 이러니까 빨리 외워야 내게 되잖아.
아 일단은 외워야 뭐 연기를 하든
네.
다른 뭐 대본에 없는 어떤 감정을 표현을 하든
그렇죠.
대사가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뭐 다 그렇죠. 꽝이죠.
그 옛날 시절에는 진짜 드라마 막 중견 이렇게 선생님들은 전부 다 되게 성실하신 분들이에요. 이순재 선생님, 뭐 김용옥 선생님 선생님들은 그냥 딱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대본 외우고 연기 준비하시는 분인데 이 아이유는 이렇게 급박하게 대본이 돌아가는 와중에서도 이 혼자 리허설 할 때 대본 없이 모든 배우가 책을 들고 하잖아요. 리허설 할 때 벌써 다 외워온 거야.
와 그건 굉장히 어른들로부터 사랑받을.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어머 쟤 대본이 없이 리허설을 하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거기 또 선생님들하고 현장에서 잘했겠어요.
네.
눈에 보이잖아. 어머 선생님 이거 좀 드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어머 나는 난 좀 따뜻한 게 좋은데. 그냥 조금 따뜻한 거 갖다 드릴게요. 그러면서 뒤돌아서 아무거나 먹지. 씨.
에이 또
이런 사람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네네네.
응?
네.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 네. 자, 아무튼간에
와 그렇게 열심히 했군요.
네네. 고두심 선생님이 표현이에요. 배우로서 뭐라고 더 표현할 말이 필요 없게 잘한다. 결국 30.8% 최고 시청률을 남기고 이 최고다 이순신이
네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열심히 또 가수 활동을 이어 나가죠.
네.
자 그러다가 시놉시스와 함께 대본 4부를 받게 되는데 4개 대본을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나의 아저씨.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사극도 했었고 이준기 씨랑 했던 사극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보경심녀 되게 유명한 거 프로듀서 드라마들을 자 꾸준히 연기를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 아저씨를 하게 되는데 이 대본을 딱 보니까 너무 재밌고 좋더래요. 네. 제 대본이 가진 정서가. 왜냐면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아, 이 이지은 씨가 어렸을 때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우리는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와닿았겠어요. 이 극중에 이 소녀 21살의 이 애띤 이 여자의 처지가 얼마나 나한테 그렇지. 와닿았겠어요.
그렇지. 네. 이 지한이의 그 심정. 네.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어. 이거 내 얘기인가?
그렇지.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제 보면서 근데 덜컥 겁이 나. 이런 대단한 드라마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감독을 만났대요. 김원석 감독을 만났는데 김원석 감독한테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감독님 제가 이 역할을 해도 될까요?
아, 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해도 될까요?
해도 될까요? 제가 감히? 뭐 그랬다는 거예요. 김원석 감독이 또 되게 친절해. 잘 울고
눈물도 많고
이쪽 사람이 뭔가 뭉클하다 보면 울고 있어. 연기 지도하면서 많이 우신다고. 등간에 김원석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이 작품으로 지은 씨가 공부하고 배우면서 더 성장할 거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이 작품 하게 되면 절대로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게 만들겠다. 절대로 넌 후회하지 않을 거야.
얼마나 든든했을까.
그렇지. 누군가 야 남 있고 해 이런 사람 우리 가끔 바라지 않아?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 키다리 아저씨가 항준아 그냥 해. 내가 책임질게.
나 진짜 난 없어 그런 사람이. 다 나한테 그걸 바래. 송은이가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길 바래.
아 그렇지.
송은이 키다리 아저씨가 없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교회 다니는구나. 그런 사람이 없어.
저의 키다리 아저씨는 이제
너만의 키다리 아저씨가 아니시던데?
그렇죠.
동네마다
공평이,
있으시던데?
공평이.
그래요.
괜찮아.
아무튼간에.
든든하게 이제 작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합류를 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지은 씨 이 얘기를 들으면 한 번은 이지은 씨가 이 작품을 하면서 초반에 또 무슨 논란 같은 것도 있고.
왜냐면 이게 그 너무 어린 아이와 주인공 남자 아저씨가 너무 나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그 약간 그
로리타 뭐죠? 로리타 컴플렉스 어떤 그런 얘기 아닌가? 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다가 이제 이게 또 이 드라마에 대한 과한 관심 때문에 엄청 힘들고 건강도 나빠졌대요.
맞아요.
그래서 이지은 씨가 이 김원석 감독님을 만나가지고 감독님 정말 죄송한데 저 도중하차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원석 감독이 어떻게 했겠어요?
울었지.
울었어. 김원석 감독 그럼 나 망해! 이러면서 운 게 아니에요.
그럼.
몰라.
이건 장학준이고.
그렇지.
그러는 게 어딨다. 백제.
나 망해. 이러려고 우리 엄마가 나 키운 줄 알아. 이러는 게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분은 거장답게.
거장답게.
그분은 거장답게.
감독님 저 너무 힘들어요.
울면서. 네. 눈물 뚝뚝 흘리니까 이준 씨가 놀란 거예요. 네. 이분이 미안하다 그렇게 힘든지 몰랐다. 나는 이준 씨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냥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 내가 그 마음을 몰라서 너무 미안해요.
어떻게 누구? 21세기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야.
아 너무 진짜 드라마틱하다.
네. 그리고 진 씨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모든 것들을 도와줄게요. 이거 우리 끝까지 할 수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이 이지은 씨가 그러면 한번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최대한 이것들을 조절해 나가면서 촬영을 해나갔다 그래. 그래서 거의 은인이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 인터뷰에서.
아이유가 최원석 감독을.
김원석 감독.
아 김원석 감독.
지금까지 기껏 얘기했는데 이름을 몰라? 자 그래서 아무튼 합류를 하게 됩니다. 전격적으로. 아, 자 그러면 이번에는 누구 얘기를 해야 되는가? 자.
내가 나올 차례인가? 난 언제쯤 들어가죠?
아 선균이야? 한석규입니다. 자 드디어 이선균 씨 차례가 왔어요. 사실 이선균 씨 이게 참 이선균 씨는 이분도 사실 작품이 꽤 많고
뭐 커피 프린스부터 사실은 얘기하자면 되게 많죠. 자, 아쉽게도 나의 아저씨 2부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자, 2부가 여기까지는 뭐냐? 3부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 아쉬워하지 그렇습니다. 마세요. 자, 흥미진진한 드라마의 뒷얘기와 명장면 비하인드 토크는 다음 주 3부에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후기는 빌보장 홈페이지와 연계된 시네마운틴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다양한 소식은 시네마운틴 인스타그램 팔로우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은 비보TV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죠. 비보TV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꾹꾹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주 드라마운틴 나의 아저씨 뒷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